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며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심 관심사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미국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뒤로 밀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학습 지도 요령을 확정하자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고등학교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 지도 요령을 확정하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학습 지도 요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학습 지도 요령에는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북방 영토, 러시아명 쿠릴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가르치도록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외교관 60명은 다음 달 5일까지 러시아를 떠나야 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영사관은 이틀 내에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 60명을 포함해 서방 외교관 150명을 추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의 전직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에 대응해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시애틀 주재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신경화학 무기 공격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율리아 스크리팔 씨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최종 합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연설하면서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과 훌륭한 합의를 얻어냈고 한국도 잘했지만 잠시 그 합의를 연기할 것 같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28일 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농민 한 명이 이스라엘군 포탄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오늘 또 충돌이 발생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오늘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팔레스타인 시위대 5명이 숨지고 35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가자 주민들은 땅의 날을 맞아 6주간의 반이스라엘 시위를 준비했고 시위 첫날인 오늘 이스라엘 국경을 향해 시위대 수천 명이 행진을 벌였습니다. 땅의 날은 1976년 3월 30일 이스라엘의 영토 점거에 항의하던 팔레스타인 6명이 이스라엘군의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국경 지역 6곳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주모자들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는 팔레스타인 농민 한 명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 근처에서 이스라엘군 탱크에서 발사된 포탄으로 인해 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투자 계획에 대해 중간 선거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연설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난 반세기 동안 최대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투자 계획안 승인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 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중간 선거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그리 긴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회 기반 시설 계획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도로와 교통, 공항 등 노후화된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1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에 진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미국도 선의를 갖고 북한과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낙관론을 갖고 있으나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진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선의를 갖고 북한과의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stated to South Korea certainly and to China that it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노어트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한 비핵화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차이가 없느냐는 지적에 북한은 한국과 중국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북한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 진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이 북한과 마주앉아 회담할 수 있는 상황에 가까워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meeting overall that was announc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just moves us closer.
이어 미국은 이 모든 것에 현실적이며 국무부는 북한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전폭적인 신뢰와 선의를 갖고 이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ahead in full faith and good faith. We've had lots of conversations with Republic of Korea about the contents of that meeting.
미국은 한국이 북한과 가진 만남과 논의 내용들에 대해 한국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다는 설명입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believe overall that the pressure campaign is working. It's one that I've talked about so many times up here, and we're proud of that pressure campaign in so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고 탄도미사일과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 정권 내부의 불안정 요소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에 그런 점을 이해하고 있고 미국도 회담에 대해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understand their skepticism. We are being realistic too about this meeting, but that doesn't mean that we won't go ahead and plan a meeting to have these conversations.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진행해온 북한과의 대화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현 상황에 이르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미국은 앞으로 열릴 회담들에 대해 한국과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이런 회담들이 열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미국은 한국과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을 아직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열리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중국이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과 관련해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의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등을 비롯한 최근 진전 상황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기간 중 한국 내 미국 민간인 일부를 철수할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have any information on that. We stay very vigilant.
화이트 대변인은 그러나 국방부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는 다음 달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최악의 악몽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에 대비한 대규모 철수 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보도했었습니다. 또 이번 작전에 민간인 지원자 100명이 선발돼 미국 본토까지 탈출시키는 작전이 포함됐다며 민간인들이 미 본토까지 수송되는 경우는 사상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이트 대변인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듯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끌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s the secretary had said earlier, as these talks go on, we want the people who are involved in those talks to lead them.
화이트 대변인은 또 국방부는 현재 진전 상황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비핵화 관련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5월에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남한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의 노력에 선의로 응답하고 평화와 안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왜 파장을 빚고 있는 건가요?
예,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는 단계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구상과 다르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실패한 과거의 사례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적인 비핵화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북핵 6자 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방식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전을 이루는 데 맞춰서 미국 등 나머지 5개 나라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에너지와 경제 협력, 평화 체제 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비핵화 조치와 보상 제공이 각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공동성명은 이것을 행동 대 행동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북한이 보상만 받아 챙기고 비핵화 조치는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북한은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단계적 비핵화 발언도 보상과 관련한 조건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어떤가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대사가 강조해온 리비아식 북핵 해법입니다. 이 방식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 핵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이런 견해를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택할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국무부의 반응이 있었죠?
예,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중요한 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와 선의를 갖고 북한과의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남한과 미국의 선의를 요구한 것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일부에서는 일괄 타결 방식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어떤 건가요?
예, 미국과 북한이 서로 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다 함께 묶어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미국이 원하는 건 비핵화이고 북한이 원하는 건 경제 지원, 평화협정 체결, 국교 수립 등이라면 이것들을 한 바구니에 넣어서 합의하는 겁니다.
일괄 타결이란 게 단계적 비핵화와는 배치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괄 타결을 하더라도 실제 조치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확실한 비핵화를 다짐받으려 할 겁니다. 김 위원장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할 텐데요. 두 정상이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면 그게 일괄 타결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를 실행하려면 실무 차원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담은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 절차를 단계적 비핵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보다는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단기간에 비핵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되 그 시한을 아주 짧게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북한과 합의에 이를 때까지 제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에 관한 입장은 한국의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발표한 보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뜻하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악을 예상해야 한다고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혜택만 받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과거의 행동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베이컨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o probably give them more power in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o give them more leverage.
지렛대를 확보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주요 후원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김정은을 초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You know, I'm not sure. I know North Korea's traditionally been an ally. And
중국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었고 미국과 중국은 적국은 아니어도 경쟁국 관계에 있는데요. 오랜 동맹국인 북한을 저버리지 않고 싶었던 게 중국의 속내일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결국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도 북한을 비핵화하는데 미국과 협력하길 기대합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t seems like it works to North Korea's advantage to have had this meeting. Gives them less feeling of
북한에 유리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전보다 더 고립돼 보이니까요. 김정은은 또 이제 덜 고립됐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결국 북중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협상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단계적인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와 차이가 있어 타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요.
They'll tell them what that really means, but we know in the past North Korea has asked America and South Korea, Japan to maybe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북한이 말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과거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비핵화 약속을 대가로 제재와 경제 압박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었지만 약속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핵미사일 개발을 더 밀고 나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혜택을 달라고 요구한 뒤 그 대가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런 행동을 2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얻기만 하려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김정은의 특징 또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과거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One that we got to maintain and step up economic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먼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 물러서선 안 됩니다. 또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지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면 중국도 압박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 완화 등 단계적인 대가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I wouldn't do any relaxation until North Korea denuclearizes. And you know, like when Libya.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어떤 것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할 때 그들은 실제로 핵 관련 역량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북한도 미국이 검증할 수 있도록 리비아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한 뒤에야 제공돼야 합니다. 그 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겐 대가 없이 무엇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을 테니까요.
리비아의 사례를 언급하셨는데요. 김정은은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가 비핵화 이후 축출돼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There is a legitimate concern there because I don't know that I think that was not a wise move that President Obama
타당한 우려라고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를 상대로 한 결정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비아는 거의 실패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이 부분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리비아를 상대로 한 외교적, 국제적 행동은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과거처럼 실패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I think it's scary. North Korea has 60 nuclear weapons. They have chemical weapons. They have nerve agents.
무서운 일입니다. 북한은 60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화가 실패할 경우 북한이 치르게 될 대가는 끔찍할 겁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역량을 개발하고 있고 김정은은 불안정한 지도자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실패할 경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하십니까?
I don't give it the highest odds, but I'm always optimistic. But to be honest, Kim Jong-un
성공할 확률이 최고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저는 항상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김정은과 김정일, 김일성은 그동안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협상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마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최악을 예상해야 할 겁니다. 최악을 예상하긴 하나 최선을 다해야겠죠.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으로부터 북중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 10개국이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핵실험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다음 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020년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 제출됐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비엔나 10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핵실험 중단과 유예는 사실상 국제 규범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 중단과 유예에 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목표와 목적을 약화시키는 북한의 핵실험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기 발효와 핵폭발을 탐지할 효과적인 국제적 감독 검증 체제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실험들을 포함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 복귀와 IAEA 안전조치의 재도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NPT 평가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2020년에 열립니다. 이 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는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제네바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인들 절대 과반수는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22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인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 결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1%로 찬성 의견의 정확히 절반에 그쳤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82%, 민주당 지지자 38%가 정상회담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3%가 그렇다고 답해 지난 11월 조사 당시 35%에서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폭스뉴스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0%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핵포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그쳤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 대학이 지난주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8%로 부정적인 응답자 29%를 압도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42%가 트럼프 대통령, 26%는 김 위원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소식에 미국인들의 북핵 위협 공포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을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39%로 지난해 9월의 50%에서 11%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 대학 공동조사에서도 북핵 위협을 매우 걱정한다는 응답자는 50%로 지난해 10월 69%에서 19%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군사행동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도 지난해 조사보다 평균 10%포인트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CNN 방송의 설문조사에서는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63%로 지난해 10월 조사 때보다 2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42%로 지난 10월의 34%에서 8%포인트 늘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과 북한 간 교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북 교역액은 전년도에 비해 98%가 줄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이후 미북 교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 산하 인구통계국의 제이슨 진드리치 연구원은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미북 교역액은 총 $2,660로 모두 1월 한 달 동안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only thing being sent were two magnetic tape recordings, and that is reported in number of units.
지난해 미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물품은 1월에 반출된 $2,660 상당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미리 녹음된 CD, 테이프 등이 전부라는 설명입니다. 진드리치 연구원은 이 기간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북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도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미국 상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미북 간 교역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미국 교역액 2,660달러는 전년도인 2016년에 13만 9,334달러에 비해 무려 98% 감소한 겁니다. 이런 수치는 2015년 400만 달러, 2014년 2,400만 달러, 2013년 66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진데리치 연구원은 미국 교역이 크게 감소한 것은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son for that, it may be sanctions, it may be other reasons, but these are the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와 1874호, 2270호, 2321호 등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재무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등 국가 안보상 통제되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자국 내에서 공관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북한 대사관의 불법 행위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약속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업체들에는 추가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폴란드는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사실을 거듭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관련 기관과 북한 대사관의 불법 행위를 끝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외무부는 또 이달 중순에 아직 외교 공관을 임대하고 있는 업체들에 즉각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관을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업체 가운데 한 곳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약속받았다며 외무부는 관련 부서와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적법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주재 북한 대사관이 불법 임대 사업을 통해 매년 미화 30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 2016년 12월입니다. 그동안 폴란드는 북한 대사관에 외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 반환 요청과 대사관에 주소지를 둔 업체들에 대한 사업체 등록 말소, 대사관 부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임대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16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바르샤바 주재 자국 대사관을 이용해 불법 외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외교나 영사활동 목적이 아닌 상업용으로 외교 부지를 임대하고 있고 폴란드와 불가리아, 독일, 루마니아 등에서도 불법 임대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가수와 태권도 선수 등으로 구성된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가수들이 평양 무대에 오르는 건 13년 만입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한 예술단의 공연 제목은 봄이 온답니다. 다음 달 1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첫 공연이 펼쳐지고 3일에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북한 예술단과 합동 공연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북단에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윤도현, 최진희를 비롯해 젊은 가수인 백지영과 정인, 서현, 알리, 레드벨벳 등이 나섭니다. 여기에 최근 강산해와 김광민 씨가 추가돼 무대를 꾸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술단 공연 외에 태권도 시범단 20명도 추가돼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측 인원만 190명에 이릅니다. 한국 언론들은 출연진들이 연습한 곡을 토대로 무대에 오를 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용필 씨는 친구여와 꿈, 여행을 떠나요를 준비했으며 이선희 씨는 제이에게 등을, 백정 씨는 총 맞은 것처럼 등 자신의 히트곡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선발대는 김포공항을 출발한 전세기편으로 지난 29일 이미 평양에 도착했고 가수 윤상 씨를 단장으로 한 나머지 본진은 31일 또 다른 평양 직항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한국 가수들이 평양에서 공연하는 건 이번이 13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조용필 씨가 평양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3년에는 이선희 씨가 통일음악회 무대에 올랐고 윤도현 씨 등도 2002년 평양에서 공연했었습니다. 1999년에는 잭스키스와 핑클이라는 당시 10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일명 아이돌 그룹도 북한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핑클의 경우 북한이라는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정색 옷을 입고 댄스 노래 대신 발라드 곡을 선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핑클의 멤버였던 성유리 씨는 최근 한국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무대를 북한 주민들이 낯설게 느꼈던 것 같다며 무대에서 보는 관객석의 반응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썰렁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03년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인 베이비복스와 신화는 평양 무대에서 격한 춤을 동반한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도 객석의 반응이 한국에서처럼 뜨겁지 않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예술단에 포함된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의 공연에 북한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레드벨벳은 빨간 맛이란 노래를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이들의 율동과 노래 가사는 파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일부 주민들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대중음악, 즉 K-POP을 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이번 공연은 과거와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오늘의 미국을 이루기까지 어떤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을까?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세계적으로 이름난 정치인들도 있고 시민 운동가들도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oday.
이들의 헌신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흐름까지 바꿔놨습니다.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모두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
With all this, I consider myself.
루게릭은 미국의 프로 야구 선수.
이들이 있어 사람들은 더 참고 더 노력하며 자신을 재충전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네. 세브란스 말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참 감동적인 얘기네요.
네.
자, 그런데 당신은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도 남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기업가들.
Lift off. We have a lift off. Lift off for man.
지칠 줄 모르는 탐구로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들 덕에 우리는 편리한 세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로와 즐거움을 준 예술인들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이 식을 줄 모릅니다. 이들이 있어 세상은 더 밝고 살만한 곳이 돼갑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큰 뉴스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최대 조선사 두 곳을 합병해서 세계 1위 업체를 만들 계획이고요.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을 공격한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들을 추방한다고요?
네, 러시아에 있는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48시간 안에 폐쇄한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추방되는 외교관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출국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외교관을 추방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상호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라브로프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월요일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시키고 시애틀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했는데요. 여기에 보복한 겁니다. 러시아 당국은 같은 이유로 미국 외 다른 나라 외교관 90명까지 총 150명에 이르는 서방 측 외교관을 맞추방했습니다.
이번에 외교관 추방 사태가 영국에서 일어난 독살 기도 사건과 관련이 있죠?
네, 이달 초 이 러시아군 정보기관 출신으로 영국 해외정보국 MI6에 정기적으로 기밀을 넘긴 전력이 있는 세르게이 스크리팔 씨가 딸과 함께 런던 근교에서 독성 물질에 노출돼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요. 수사 결과 옛 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한 노비촉이라는 신경작용제가 나왔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요원이 영국 땅에서 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살인을 기도한 사건으로 영국 당국이 판단하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하지만 오히려 영국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영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러시아가 다른 이사국인 영국의 영토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한다면 안보리의 신뢰성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관 맞추방 조치에 대해서 미국 정부 입장은 뭔가요?
네,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이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마치 러시아는 잘못한 게 없는데 미국과 서방이 먼저 외교관들을 추방시켰고 여기에 대응할 뿐이라는 식으로 라브로프 장관이 설명한 걸 비판한 건데요. 노어트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의 행동에 대해 우리도 대응할 권리가 있다며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외교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간첩 독살기도 사건 이후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외교관 150명을 추방했고요. 이제 이 러시아도 같은 수의 외교관들을 맞추방한 건데요. 이 같은 규모는 옛 소련과 미국이 대치하던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라고 이 주요 외신들이 짚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 입장을 두둔하는 나라도 있죠?
네,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중국은 외교부 논평 등을 통해서 서방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은 경솔한 행동이라며 미국과 영국 때문에 국제사회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냉전 당시에는 긴장이 높아져 상황이 손쓸 수 없게 되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통제와 또 소통 장치가 있었지만 구소련 해체와 함께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큰 조선사들을 합병해서 세계 1위 업체를 만든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중국에서 배만 되는 회사로 가장 큰 두 곳, 중국 선박 공업 집단 공사, 뭐 줄여서 중선 집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중국 선박 중공 집단 공사, 중선 중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 간의 합병을 국무원이 예비 승인했다고 오늘 중국 어권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조선업계는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상인데요. 그런데 합병으로 출범하는 중국의 새 조선회사는 한국 업체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세계 1위 기업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 1위 조선사는 어느 곳입니까?
네, 한국의 현대중공업인데요. 제조 물량과 작업 난이도, 만드는 배의 무게 등을 고려해서 조선사의 규모를 따지는 CGT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772만 CGT를 기록해서 세계 최대 업체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하는 중국의 중선 집단, 중선 중공의 이 CGT를 단순히 합치기만 해도 1040만 규모가 돼서 현대 중공업보다 훨씬 큽니다. 세계 수요의 13%를 담당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합병회사는 매출액 기준으로도 한국 업체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네, 두 회사의 매출액을 합치면 810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 한국의 3대 조선회사이자 시가총액 세계 1, 2, 3위 업체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매출을 모두 더한 것에 두 배가 넘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두 조선사를 합쳐서 큰 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 조선업체들은 그동안 이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싼 값에 수주해서 많은 물량을 만들어 파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때 이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이런 박리 담회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재살 깎아먹기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양대 조선사의 합병으로 큰 회사를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겠다는 국무원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합병 조선사는 한국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매출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만들기가 어려워서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배들을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칩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가 고용량 유조선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등이 대표적인데요. 중국 업체들이 이런 배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 러시아 등에서 발주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선 집단과 중선 중공은 한국 업체들이 만들지 않는 배도 제조할 수가 있어서 합병하면은 이 세계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이 만들지 않는 배도 중국이 담당을 한다고요?
네, 중선 집단은 중국 해군의 1, 2, 3호 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거나 개량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중선 중공과 합병 후 이 두 회사 기술과 시설을 활용해서 크루즈선, 대형 유람선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알려졌습니다. 크루즈선은 이에 배의 안팎을 고급 호텔처럼 꾸며서 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그 대형 유람선을 말하는데요. 배 한 척당 가격이 같은 급 화물선의 최대 20배에 달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현재 이 분야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EU 업체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조선업에 신경을 쓰는 배경은 뭘까요?
조선업은 제조업의 모든 역량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배를 만들려면 우선 몸통을 구성할 이 철강 제품이 들어가고요. 각종 기계 부품과 배관 자재, 또 단열재, 여러 가지 전자 부품, 통신기기, 위성함법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발전하면 광범위한 관련 산업이 함께 이익을 보는 건데요. 중국 정부는 시진핑 정부 2기 이 주요 경제 운용 계획 가운데 하나로 조선업 육성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아마존이라면 세계 최대 인터넷 소매 업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을 공격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마존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충분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 우정국을 이용해 배달하면서 미국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고 많은 소매업체를 도산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을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서 자신이 대선 전부터 아마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왔다고 상기시켰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그동안 10여 차례 트위터를 통해서 아마존을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우정국이 아마존 물품 배달을 너무 싼 값에 해주는 게 아니냐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특별히 이번 트윗이 관심 끄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바로 전날 인터넷 뉴스 매체 엑시오스가 보도한 내용 때문인데요. 엑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에 집착해서 뒤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이 독점 금지법이나 기타 기업 경쟁 관련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아마존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까?
네, 아마존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유한 친구들이 하소연한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 부동산 사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아마존이 계속 성장하면서 기존 쇼핑센터와 상점 등이 망하고 있고 이들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부동산 업계 역시 허덕인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서 28일과 29일 아마존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아마존에 유감이 있어서란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 아마존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저스 씨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신문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여러 번 썼습니다. 지난해에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트럼프 자선재단과 관련한 폭로 기사로 언론계 최고 권위의 상인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베저스 CEO는 지난 2013년에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 측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존과 관련해서 뭐 특별한 정책 안이 나온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즈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어제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베저스 CEO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정책상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소매업체와 기존 오프라인 소매업체가 동등하게 세금을 내길 원한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우정국을 이용하면서 미국에 손해를 끼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사실인가요?
아마존이 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전에는 사실 이 물건이 다른 주로 배달될 때는 그 주에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이 있는 주에서는 아마존이 다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일부 지방 정부는 아마존이 제대로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우정국은 아마존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지에 관한 여러 언론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 또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구름 끼고 아침 최저기온 7도, 낮 최고 18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구름 끼고 최저 6도, 최고 17도. 신의주 역시 구름, 최저 5도, 최고 9도. 강계는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5도. 해주 구름 끼고 최저 6도, 최고 13도. 함흥 구름 많고 최저 4도, 최고 18도. 장진 구름 많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0도입니다. 해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도, 최고 12도. 선봉 구름 많고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최저 0도, 최고 6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이 끼고 오후에는 짙은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 0.5m,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낮 사이에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남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며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심 관심사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미국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뒤로 밀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학습 지도 요령을 확정하자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고등학교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 지도 요령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학습지도 요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학습 지도 요령에는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북방 영토 쿠릴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가르치도록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학습지도 요령은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문부 과학성이 정하는 기준으로 약 10년에 한 번 전면 개정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블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외교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러시아를 떠나야 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영사관은 이틀 내에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 60명을 포함해 서방 외교관 150명을 추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의 전직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에 대응해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시애틀 주재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신경화학무기 공격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율리아 스키리팔 씨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최종 합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연설하면서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과 훌륭한 합의를 얻어냈고 한국도 잘했지만 잠시 그 합의를 연기할 것 같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28일 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면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농민 한 명이 이스라엘군 포탄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오늘 또 충돌이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오늘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팔레스타인 시위대 5명이 숨지고 35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가자 주민들은 이른바 땅의 날을 맞아 6주간의 반이스라엘 시위를 준비했고 시위 첫날인 오늘 이스라엘 국경을 향해 시위대 수천 명이 행진해버렸습니다. 땅의 날은 1976년 3월 30일 이스라엘의 영토 점거에 항의하며 팔레스타인 6명이 이스라엘군의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국경 지역 6곳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주모자들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는 팔레스타인 농민 한 명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 근처에서 이스라엘군 탱크에서 발사된 포탄으로 인해 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투자 계획에 대해 중간선거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 연설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에 지난 반세기 동안 최대 규모의 사회기반 시설 투자 계획안 승인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 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중간선거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그리 긴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회기반 시설 계획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도로와 교통, 공항 등 노후화된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1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